다음 국지는 예정설과 맞대응설. 이 과학계의 사상이 결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 카우스 이론이라든가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나올 때마다 무슨 결정론에 대항하는 어떤 사상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왔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또다시 결정론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확률론적 결정론. 그렇죠.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유의지가 있잖아. 당연히 있지. 그럼 근데 결정론이 맞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긍정해.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하면 이건 말 잘못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결정론이 맞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부정하기도 좀 그렇고 얼버무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중적인 태도. 네.
근데 이 결정론에 반대되는 그 론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100% 반대되는 반대쪽의 그 사상이 아니라고. 결정론이라는 것은 우주론이고 자유의지론은 심리학이거든. 분야가 다 틀려. 그래서 결정론의 반결정론은 뭔가 없어. 확률론, 이것도 뭐 확률론적 결정론이라고. 그런데 구조론을 보면 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큰 흐름은 결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방향만 결정되어 있지 미리 그걸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치고 내일 어떻게 하고 모레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맞대응을 해서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한다 이렇게 가야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좀 아는구나.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는 어떻게 하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4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로드맵을 쫙 짜놓고 밀어붙이겠다는 사람은 이거는 이과 출신이에요. 뭔가 단순 기술자는 몰라도
안철수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 다 정해놓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의 흐름에 맞게 맞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이 우주라는 것이 결정하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뭔가 항상 모든 의사결정 단위에서 50대 50을 만들게 돼 있어요. 50대 50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속도 조절해가면서 50대 50이 될 때까지 된 상태에서 50대 50이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그 구성원 전원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이제 기울어져서 90대 10이다. 그 90%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거죠. 10%는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와 우리가 다수니까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까먹어버려요. 왜냐하면 10%는 우리는 포기야. 그럼 중국이라고 치면 시진핑에 반대되는 권력은 포기 우리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위원회를 또 만들어. 그 위원회 10명이 결정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바쁘니까 위임장 서줄 때는 네가 내 대신 가서 의견해 이런다고. 근데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전국 네티즌 협의회라고 전내협을 만들었어요.
전내협?
처음에는 한
별거 다 만들었어.
30명이 왔는데 내가 의장은 아니고 난 좀 이제 넘버 2 우아무개라는 사람이 의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서 점점 모든 사람이 위임장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변이제하고 이상한 애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걸 역이용하더라고. 야 너 나한테 위임장을 쓰고 넘겨.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위임받는 거야.
그 대의민주주의가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너무 위임을 많이 해서 결국 한 놈이 나가게 돼.
그러니까 딱 두 놈이서 사실상 결정하는 거네.
그렇죠.
둘이서 두 놈이서.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50도 50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유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수를 친다. 그러면 이제 노자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 배부른 데만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망하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겠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붙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반대 의견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은 어떻게 하냐, 만장일치는 통과 안 돼요. 만장일치이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그거는 통과 거부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난 반대를 해야 돼.
근데 또 그거랑 반대되는 게 화백회의 같은 데서는 또 만장일치를 또 하잖아요.
근데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항상 하다 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절대 승부를 안 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얻어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설득하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게 챙겨야 호주머니를 찔러줘야 그래.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온다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좀
위험해. 그렇죠. 하여간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50도 50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가면서도 저쪽으로 가는 척해야 돼요. 그래야 평평하게 긴장돼서 균형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설로 결정론으로 가면 결국 구성원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사결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몰라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라든가 뭐 좀 이 잘못된 왕조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망해요. 국민 대부분이 이제 중앙 정치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이야기 듣기로는 중국에 가서 어떤 시골 할머니한테 지금 지도자가 누구죠? 막 물어보면 아 그 모택동이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 있다던데 그러고 막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몰라.
아직 이 누가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지 몰라. 일본 사람한테 총리가 누구냐? 총리 누구지? 아베가 총리라고. 그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어. 20년 전 아베 아니야?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왠지 미국도 잘 모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관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의사결정 단위들은 굉장히 팽팽하게 가야 되고 팽팽한 구조를 만들기까지 시간을 지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론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정론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망해요. 국민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항상 반대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 주민이라면 어차피 김정은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우한에 방문했으면서 방문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막 감점시키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관심이 너무 많아. 다 관심을 가지고 막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이 결정론적 예정설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가톨릭의 예정설하고 개신교 예정설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뭐 이중 구원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불교의 소성 불교와 가톨릭의 예정설이 비슷하고 대성 불교와 개신교의 예정설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 한 명을 평가하는 거예요. 노예 한 명 한 명을 저울에 올려보고 선, 악 이걸 점수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선이 51점이고 악이 49점이면 천국, 선, 악이 51점이면 지옥 이런 식으로 점수 1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행을 해서 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면 이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럼 천국으로 가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난 애인을 찾아서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러고 막 천국 거부 그러고 막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이 개신교는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한테 묻어가면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야. 인간이 마음대로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가톨릭은 이제 구원받으려면 성지순례를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십일조를 내야 돼. 면제 여부를 사야 돼. 고해성사를 해야 돼. 이걸 열심히 하면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너무 빡세잖아.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게 없고 줄만 잘 서면 구원된다.
괜찮네.
그래서 소망교회 막 다 필요 없고 다른 지방 지자 교회에 필요 없어. 무조건 소방교회를 다녀야 구원된다는 거야. 명성교회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암암리에 몰래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고 암시를 하는 거야. 이 강남이 잘 나가는 이유는 강남이 가난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디아스포라를 해야 되는데 퍼져야 돼요. 근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주를 했어. 이게 이제 강남으로 이주한 것이 유태인이 가난으로 이주한 것과 출애굽한 것과 똑같다. 그 미국인들은 이 그 뭐야 모르몬교가 그 뭐죠 유타주로 가는 게 가난하고 비슷하다. 그냥 가난에도 소금이 많은데 유타주 소금이 많아.
소금 사막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호수 갈릴리 호수 비슷하다. 호수도 하나 있고 그 사막도 있고 완전히 아 여기가 가나안이네 그러고 막. 근데 한국 사람 강남을 보고 아 여기가 가나안이네 그러고. 그래서 여기를 가야 구원되고 저 경북 촌동네 영양 봉화 이쪽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하고 비슷해요. 근데 구조론의 맞대응 원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착한 일로 뭐 스펙 사는 게 필요 없고 딱 구원될 사람을 딱 보고 걔를 사귀어야 돼. 남자친구 구원되면 여자친구는 따라서 가지고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애인 사이를 갈라놓겠냐고.
아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잘못 가면 왜 취잡이라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점 갈수록 이 구원관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애정설은 자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누가 구원될지 알고 있다 이 말은 구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정설은 개신교 애정설은 애정설을 거부하는 이론이에요. 반애정설이야. 이러면 애정설인데 애정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면 그건 애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
사기잖아. 네. 아 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애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그걸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이중구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점점 구조론의 맞대응설을 닮아가고 있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론은 상부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는 결정되어 있는데 밑으로 가는 부분적으로는 질이 결정되고 입자는 결정되면 안 돼. 입자가 결정되면 힘은 결정되면 안 되고 힘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운동은 결정되면 안 돼. 미리 그걸 결정해 놓으면 권력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미리 그 대통령 될 사람 정해져 있다면 선거가 의미가 없잖아. 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이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게 기독교도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점점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쩌고 더 합리적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어쩔 수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도들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아 저게 먹히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고행하고 성지순례하고 면죄부사하고 이거는 고대 노예제 사회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봉건 사회가 되니까 족장, 뭐 유력자, 집안, 가문 이런 게 있다고 가문의 왕초한테 묻어가면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노력하고 뭐 스펙 쌓고 필요 없고 일단 7급 공무원만 붙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그건 그게 노력이잖아.
일단 붙었다면 아니면 7급 공무원하고 사귀면 되잖아.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면 나오면 돼.
친구 잘 사귀면
필연적으로 이 그쪽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구조는 사람의 길. 이데올로기라는 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마냥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는 개소리다 이런 뜻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퍼뜨렸어요. 우리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썼는데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었어.
아 근데 그럼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산론적 사회주의지. 그게 뭐냐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걸 비판하려고
그렇죠. 그거라고. 그러니까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니까 마르크스 들어보니까 저 배부른 놈들이 무슨 사회주의 한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아. 쟤들은 공리공론을 이산론이다. 공리공론이란 뜻으로 개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현실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로 뭐 사회주의 누가 못하나.
구조론에서 맨날 하는 소리 같은데.
그렇죠. 마르크스 약간 구조주의잖아. 뭐 토대 상부 구조 이게 상당히 구조주의야. 구조론이라는 말 이미 그때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 구조론은 아니지만 구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굉장히 많아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뭔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이데올로기란 말 자체는 마르크스가 이 그 이전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데올로기 이쪽으로 하면 공산주의로 말하는 거죠. 뜻이 변했어. 그러니까 이 양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겪고 지식인들 사이에 전체주의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 일어난 게 탈이데올로기 경향이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노자 사상의 유행이고, 구조로는 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의 관념적 이데아 개념에서 마르크스의 현실적 이데아로 갔다가 다시 서구의 탈 이데아로 갔다가 구조로는 다시 이데아로 돌아온 거예요. 공리공론 뭐 플라톤 이데아가 아니고 구조로는 실제로 도구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이데아 어쩌고 하는 거는 개소리다. 총을 처음 본 사람은 총을 신전에 모셔놓고 그 총을 사용을 안 해요. 어떤 신제품이 있으면 선진국에서는 그 일단 자동차가 처음 나왔다 하면 값싼 차를 사려고 해요. 미국 같은 포드 자동차 제일 싼 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는 제일 비싼 차를 사요. 어차피 전시용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한 대 샀다 하면 제일 좋은 포도차를 사지 뭐 사구려 포도차를 사겠냐고. 제일 비싼 걸 사지. 그때 총이 너무 아까워서 처음 총이 생겼다면 그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그 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온 자유주의 세력은 막연하게 이 총을 섬긴 사람이고, 마르크스는 총을 무차별 난사한 사람이고, 서구 탈근대 아저씨들은 그 총을 버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총을 다시 이제 집어들어야 돼요. 그 우리는 이걸 이데올로기를 도구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이상주의 좋은 게 좋잖아 이런 이 공상론적 사회주의는 저것도 좀 허황되는 것이고, 마르크스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근데 그 현실이 뭐냐, 구조라는 거죠. 근데 구조가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그냥 에너지가 없으면 항상 상대방의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딴죽을 걸게 되어 있어요. 히틀러는 괜히 유태인을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유태인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골고루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어떤 것에 대립각을 세우고 그걸 반대하는 방법으로 동력을 조달하는 건 다 사기다. 자체 동력을 조달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뭔가 창의를 하거나 뭔가 만들어내거나 뭐 미디어를 장악하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개소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제가 반지성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과 쪽 반지성주의도 있고 인문학 그건 개소리야 하는 이과 반지성주의도 있고 이공계 그거는 필요 없어 하는 인문계 반지성주의도 있어. 서로 막 까는 거야. 서로 인문계는 이공계를 까고 이공계는 인문계를 까고 그거는 학문도 아니야 가짜야 그러고.
원래 있었잖아요. 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싸웠던 거.
그게 반지성주의라는 거죠. 하여튼 진중권처럼 지식인은 맞는 바른 말만 하면 되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반지성주의. 그래서 자기 영역을 좁히는 거예요. 이과 쪽은 과학은 진실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문학 쪽은 그런 과학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술 이런 게 좋은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미친 짓인데, 문제는 인문학이 엉터리라는 거지. 엉터리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이 아까 했듯이 자기가 우한에 가서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막 감염 시키고 다니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히틀러나 뭐 나치나 박정희나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손에 쥐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것도 없고 너와 나 사이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도구다. 그것이 일단 쉽게 말하면 미디어라는 게 너와 나 사이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를 조선일보가 조중동이 장악해 버렸지만 원래 미디어라는 건 독자와 그 편집자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있는 거라고. 지금은 조중동이 개판 쳐서 그렇게 된 거고 원래 그렇다는 거죠.
유튜브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온 거네요.
그렇죠. 점점 이제 상호작용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편을 가르고 주체를 공고히 하고 타자를 명확하게 해서 게임을 해서 최대한 자기를 동원하는 것이 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 핵심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이 50도 50이 안 되고 90도 10이 되어버리면 동원이 안 돼요. 관심을 안 가죠. 국민 전체의 역량 100%를 동원하려면 항상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로 가야 되고 그럼 팽팽하게 50도 50으로 맞춰야 돼요. 그럼 나를 그 50이 될 때까지 확장시켜서 상대방 50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대칭이 될 때까지 자기를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고 우주는 엄청나게 99.99%고 나는 0.00000001%고 나는 70억 분의 1의 존재고 인류가 70억 명이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70억 분의 1을 50도 50까지 세상과 내가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을 때까지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것도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같이 이제
왜 인문학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아 확장을?
인문학이 일단 이제 말솜씨 아니에요.
말빨.
문학이라는 거지 문학. 사람인. 문학이 뭐야? 왜 소설을 하죠? 왜 구라를 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많이 읽으면 말빨이 늘어 자기 편을 늘릴 수 있다고. 음악을 잘 연주해도 시청자가 생겨, 청취자가 생긴다고. 춤을 잘 춰도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인문학은 약간 교양이라는 표현하고 좀 약간 맞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목적은 자아를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와 일체가 되는 거지. 외톨이가 안 되고 세상이 이 사회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확대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 인문학이 없다면 인간이 다 자연인처럼 왕따가 돼가지고 말을 안 하고 로봇도 비슷하게 돼. 그래서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내 일만 하고 월급만 받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점점 기계로 변하는 거야. 실제 이공계들 중에 좀 그런 애 있어. 이공계들 중에 성격이 좀 그런 애 있다고. 그러니까 친구를 안 사귀고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맡은 일만 딱 하고 월급만 딱 받아가고 그런 아스퍼건이 있어. 이상한 애들 있다니까. 그래서 인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확장시켜서 유기적으로 사회와 맞물려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나와 세상이 50도 50으로 맞물릴 때까지 나를 키워서 내가 세상의 50%다 이렇게 될 때까지 심리적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치고 빠져야 된다. 소인배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내 입에 풀칠만 하면 되고 비열하게 남을 속여도 이것도 나의 능력이고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생각하는 소인배들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제가 좀 다양한 계층들을 겪어봤을 때 왜 뭐 서울대라든지 엘리트들은 교양을 실제로 교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는 척을 자꾸 하려고 해. 어디서 책이라도 몇 줄이라도 좀 읽어봐. 근데 저희가 왜 고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치고 빠지려는 그 딱 그 자세.
반사회성이 있어요.
네.
사회를 해코지 하는 게 자기가 뭐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어기양양하게 하는 이게 반사회성인데 특히 범죄자들이 그렇거든요.
또 택시 기사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얍삽한 짓으로 사회를 엿먹이고 나한테 어떤 이득되는 행동을 했으면 굉장히 만족해. 그래서 또 식당에 가면 진상을 부리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시장에 가면 물건을 깎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이게 자기를 1위고 세상을 99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약자고 세상은 강자고 나는 항상 피해를만 받고 내 인생 동안 이득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하면 재빨 챙기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까지 손해만 보다가 한번 챙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타인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쵸. 이렇게 이해할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문학 모든 분야가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내가 인류의 대표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신과 내가 맞짱을 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내가 중국의 어떤 의사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가 맞짱을 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나만 먹고 살자, 먹고 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치료비만 벌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허영만의 타짜 시리즈를 보면 그 판의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 호구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좋은 패가 들어오면 아 이게 지금 내가 낚일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패가 들어오면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포크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듯이 나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것이 이 문학이다 이런 거죠. 그게 구조론의 이데올로기다. 그런 얘기고. 다음 곡지는 자본주의는 욕망의 봉건주의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봉건주의가 왜 생겼을까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 생산력이 부진하던 그 시대는 봉건주의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봉건이라는 게 별 게 아니고 일단 오스만 제국이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리비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지방 총독들에게 땅을 떼주고 알아서 통치하라 그러고 세금이나 조금 받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의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형식적으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지 오스만 동맹이야. 오스만 부족 동맹.
유나이티드 오스만이네.
그렇죠. 연합 제국이죠.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황제는 세금을 받으려고 될 거냐. 근데 실제로 세금을 받아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럼 오스만 제국은 세금을 못 받아 뭘 먹고 사냐. 자기들끼리 또 직업이 있어. 그게 뭐냐 전쟁업이야. 주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이쪽을 털어서 그리스 이쪽을 털어서 주로 백인 나라를 털어서 먹고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교도를 터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이교도를 털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럼 그 군대는 어디서 들어? 군대는 백인의 자제들을 또 뺏어와. 아주 이 희한한 아이디어를 썼는데 오스만 제국은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충받거나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오스만의 속국들이 오스만 본국한테 내는 게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다 깨졌지. 그럼 오스만이 거대한 제국이 된 이유는 착취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세금을 안 들어가니까 다 그래 오스만 제국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청나라도 세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
아,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로얄티를 굉장히 적게 받았구나.
근데 이 청나라 때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북경까지 가느냐고. 북경까지 어떻게 운반하? 누가 그걸 운반할 거냐. 그래서 중간에 절반이 사라져요. 조선 왕조 때도 주로 이제 호남에서 세금을 받아오면 이게 주로 충청도 거기 당진항에서 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수백 척이 깔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사기야.
바다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렇죠. 육지로 운반한 다음에 배가 침몰했다고 뻥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침몰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유물선 나와. 있는데 뭐 도자기선은 많이 있고 세곡을 실은 선이 별로 없더라고.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봉건주의는 그 시대의 한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봉건 사회와 근대 사회의 차이가 뭐냐. 금융업이에요. 금융업이야말로 그 근대를 일으키는 시작이다. 그래서 은행이 보급된 시점이 그때부터 근대와 봉건을 가르는 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 생겼냐. 루이 16세 그때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프랑스를 근대화시키고 망했죠. 그때 그 존 로라는 사기꾼이 있었는데 왕을 꼬셔서 왕립은행을 만들었어요. 방크 로와얄이라는 은행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가짜로 그 은행에 금이 많이 있다고 뻥쳐놓고 그렇죠. 지폐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엄청 잘 살게 됐어요. 경제가 발전했어.
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자기 돈을 다 그 맡겼기 때문에 그 귀족들의 돈으로 파리를 굉장히 발전시킨 거예요. 프랑스가 막 발전했어. 발전했는데 귀족들이 깜짝 놀랐어. 내 금을 내놔라. 내가 맡긴 금을 내놔라 하니까 사실은 금이 엇글 남용이 됐어. 그래서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프랑스 파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야 이거 은행 잘만 운영하면 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은행을 운영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거죠. 청나라는 그 청나라 중기부터 표호라고 뭐 어디 보는 단어가 표국이라고 하던데 여기 내가 검색해 보면 또 표호라고 하는데 표호들이 금융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의 시작이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이게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봉건 사회는 개인이 경쟁의 단위가 아니고 가문이 경쟁의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가문의 신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이 자본주의란 그래서 결국 욕망의 봉건주의다. 그러니까 봉건주의라는 것은 사제, 귀족,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노예 이런 식으로 계급을 정해놓은 게 봉건주의인데 지금 욕망으로 계급이 정해졌어요. 욕망이 엄청 심한 놈은 부자고 욕망이 전혀 없는 놈은 노숙자고 욕망이 작은 사람은 노동자고 욕망이 많아서 계속 끌떡대는 인간이 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자한당 지지자보다 더 욕망이 많아. 그래서 욕망의 피라미드 계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욕망 같은 심리적인 원인으로 뭘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뭐 탐욕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욕심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욕심이 어디 있어. 심리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욕망을 만드는 게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차이가 세력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서 살려고 하고 명문대에 입학하려고 하는 이유가 에너지라는 것은 나란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균일한 개가 깨어지면서 복원하려고 하는 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명문대가 있으면 자기도 그거 똑같아지려고 해요. 자기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주변 사람이 뭐 하는지 딱 보고 있다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높은 계급에 들면 자기도 잘 나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세력의 평등이 돼야 돼요. 근데 세력의 평등이 될 리가 있나? 안 되잖아.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은 기회의 평등이라는데 과연 백인과 흑인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까? 아,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믿죠.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흑인들이 많은 기회를 잡는 거는 미국에서도 워싱턴밖에 없어. 워싱턴에 가보면 공무원 대부분 흑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가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흑인들이 많아. 흑인 엘리트는 다 워싱턴에만 있다. 저 중서부에는 흑인 엘리트가 이제 없어. 워싱턴에만 이 평등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 기회의 평등은 개소리고 분배의 평등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배의 평등 결과의 평등인데 결과의 평등을 하려면 사람 말을 안 들어. 이 동물과 같기 동물은 원인척을 통제해야지 결과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에다가 고삐를 채우려면 입에다 재갈을 물리지 뭐 항문에다 물린다고 엉덩이에다가 뭐 재갈을 물린다 이건 말을 안 듣는 거야. 머리를 통제해야지 꼬리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관차를 통제해야지 자동차의 엔진을 통제해야지 바퀴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척을 통제할 수 있지 결과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의 평등 가지고는 사회가 통제되지 않아서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체육만 하고 옥동자하고 체격이 다른데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경우 말을 안 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분배의 평등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를 통제한다는 통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력의 평등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도 교회 가면 세력이 있어. 세력을 만들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세력을 통제한다는 말은 교회를 통제한다는 말인가요?
네? 세력을... 세력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거죠. 세력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헷갈려서인데 세력 아, 그 내부를 평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력과 세력 사이의 평등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 사이에 언밸런스가 있으면 국가가 약자 편을 들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하자.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다. 다수결로 또 동성애자를 죽이자 이렇게 부르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죽이자 그러겠지.
그게 거구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소수자를 죽이자. 이게 거구라고.
숙대가 그러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입학한다니까 다수인 비트랜스젠더들이 트랜스젠더를 죽이자. 이렇게 소수를 배제하자. 이런 쪽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개입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소수자 편을 들어서 50대 50으로 균형을 만들어줘야 돼.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세력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사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여성도 네. 원래 사회적인 약자인데 그쵸. 국가가 인위적으로 여성 편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대 남자들 삐졌잖아.
그렇지. 다 일배되고 아주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하여튼 국가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이 진짜 평등은 세력의 평등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 소수자의 편을 들어서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게 이 국가의 역할이고 사실 이 우리 사회 자본주의 어떤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가능성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하지 않고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좋은 제도냐 이게 답은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다. 그걸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간 욕망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평등 욕구도 더 커져요. 옛날에는 어지간한 불평등이 있어도 그게 불평등이라고 인지 자체를 못했어. 또 옛날에는 장애인에게 야 빙신아 해도 막 웃고 그랬어. 그게 자기를 모욕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야. 지금 난리 나지.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소득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전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득이 높다는 건 상대적인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보다 높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 국가 안에 있으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소득 다 같이 올라가면은 별로 우리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지면은 소득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득이 높아지면 이 빈부격차 커져요.
그렇죠.
근데 이 소득이 높아지면 빈자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을 때는 월급 10만 원 받으면 쓸 데가 다 정해져 있다고. 남는 돈이 1원도 없어.
뭔가 할 수 있는.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일단 이제 식사를 줄이고 라면으로 하루 세끼 때우고 최대한 절약하면 한 달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인 노동자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 똑같이 생활하는데 한국인 노동자는 한 달에 300만 원 받고도 10원도 안 남네 이러고 중국인 노동자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190만 원 남아요.
와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맘만 먹으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래 질문은 네. 소득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 이제 동현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뭐지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야지 뭐 여유가 생기고 지금 약간 그 얘기가 듣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데도 국민들이 가난해. 근데 한국인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국민들이 부자야. 그래서 엑센트나 뭐 경차가 다 망했고 소형차 하도 안 팔리고 다 비싼 차 팔리고 펠리세이드 대박 났고 대형차는 뭐 보아비부터 대형차 우리나라 산타페까지 다 주문이 밀려서 생산 대수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래?
그러니까 유럽은 다 스틱 타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 네. 전부 다 오토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이 보면 서울 사람보다 더 그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 외제차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자기가 이 가게를 꾸려가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자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제가 이 80년대 초반에 이제 공장에 취직할 때 한 달에 월급 12만 원인데 12만 원 받아서 일단 그날 치킨을 3천 원짜리 하나 먹고
안 쌌네 치킨이
그렇죠.
12만 원 받는데 치킨 3천 원이면 엄청 비싼 네. 거 아니에요?
어점으로 생각하면 엄청 비싼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양말 한 킬로 사고 빤스 하나 사고 없어 10원도 안 남아.
그렇겠네. 10원도 안 남은 게 비단지면 다행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숙식 제공하면 충분히 남죠. 근데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커져요. 그것은 이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바로 죽음이 죽음. 지금은 뭐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 시간 좀 남았습니까?
네, 지금 40분 됐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할까요?
네.
남산의 부장들.
이거 써야 돼.
이건 좀 별로 재미없는 거고.
아, 재미없어.
권력의 패러독스.
그걸로요?
이건 침팬지 이야기. 또 침팬지 이야기 나오면 재밌어요.
그래요?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젊은 수컷은 싸움에 지면 숲으로 도망가서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재도전을 해요. 근데 재도전을 하기 전에 암컷을 전부 한 방씩 때려줘. 그 자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암컷들이 자기 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늙은 수컷은 그 퇴행 행동을 해. 뒹굴어. 아이고 대이고 그러고 막 배째라는 식으로 막 어린애처럼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그러면 늙은 암컷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예요. 아, 역시 그래도 어디 있는 암컷 둘이나 있나 그러고 막 이 정도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러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도전을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대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리비리해져서 그냥 평범한 침팬지가 되어버린다고. 다시 원래 위치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박지원처럼 합리적인 침팬지가 있다면 박지원 침팬지는 그 상황에서도 술을 낸다고.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서 또 암컷 한두 명을 꼬셔서 도망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침팬지 무리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냥 젊은 수컷은 암컷에게 야 나 따라와야 돼. 아무도 안 따라가. 젊은 놈을 뭘 믿고 따라가냐고.
그치.
근데 늙은 놈은 다 알아. 너무 친한 거야. 암컷하고 다 친하기 때문에 암컷 두 명한테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하고 몰래 데리고 간다고. 그럼 무리가 다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늙은 침팬지가 퇴행 행동을 하는 것은 무리의 그 동일체를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이다. 검사동일체하고 비슷한 거야. 원래 검사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다른 검사 밑에 종속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윤석열이 쪼개야 되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든 한 명 한 명이 법적으로 변호사와 1대1 관계로 경쟁을 하는 거지. 변호사는 한 명인데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 전체가 한 때거리로 몰려오고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완전히 공정하지 않은 거죠. 변호사가 한 명이니까 검사도 한 명이고 1대1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체를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에 지도자들이 퇴행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침팬지는 이 작은 검사라는 동일체를 유지하려는 거고 김재규 침팬지는 그러고
김재규 침팬지는
왜 박정희를 죽였냐. 그럼 김재규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대국적인 동일체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권력적 동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네가 좀 죽어줘라. 너도 한번 죽어봐. 김재규 실제로 한 말이야. 너도 한번 죽어봐. 아니야,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막말한 친한 사이에서 말 터는 사이였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다른 사람한테 임자 그러는데 김재규한테는 재규야 그래서 너무 친하다 보면 그래. 근데 일설에 하면 김재규 가남이라서 어차피 오래 못 살기 때문에 한방 쏘고 가자 이랬다는 설도 있고 간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당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김재규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겠던.
예, 하여튼 이 두목 침팬지가 땡강 부리기를 안 하고 박지원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 집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한당이 땡강 부리기를 해야지 유승민처럼 뭔가 제3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황교안 잘하고 있는 거라고. 황교안처럼 계속 떼굴떼굴 구르고 막 생쇼를 해야 망해도 확실하게 망하지. 물정하게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집단 균일성이 유지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동일체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한당 일부가 박근혜 지지를 반성하고 민주당으로 갈아타고 이건 안 돼요.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자연에서나 인간 사회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중장선 동물들은 자한당처럼 퇴행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진보는 젊기 때문에 젊은 수컷 침팬지처럼 젖을 때는 절치부심하면서 숲으로 도망가서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는 젊으니 그렇지.
아, 젊어서.
우리는 앞으로 왕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침팬지의 퇴행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보수만 하게 돼 있어. 진보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진보인데도 그런 짓을 한 사람은 김한길, 안철수고 가짜 진보지. 진짜 진보는 퇴행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퇴행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자한당은 퇴행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동일체를 권력의 동일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